다른 사람의 죄를 극복하기. 제 동생이 새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다리를 놓고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불평은 그만하고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만들고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연민과 은혜로 가득 찬 말이죠. 하지만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문제라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 문제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생이 귀찮게 굴어요 또는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놀아요와 같이 사소한 문제라면 다리를 놓고 극복하기가 보통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모든 일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은 어떨까요? 인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리를 놓고 넘어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 읽었는데 이는 여러분이 의도적이고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무작위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그는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같은 존재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떻게 극복하나요? 오늘 아침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창세기 37장으로 넘겨주세요. 37. 하나 야곱은 아버지의 거류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더라. 둘 야곱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살이 되어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파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전하자 이스라엘은 요셉이 나이 많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색의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 창세기 1의 3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홍수, 바벨탑 등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즉 이스라엘을 만들고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큰 땅을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요셉을 포함하여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17살의 목동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족 드라마에 대해 읽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결혼 설계에서 벗어난 아내가 여러 명이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안 좋은 보고를 가져옵니다. 야곱이 이 보고서를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 고자질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긴장의 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는 야곱은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외투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인정하지 않으심으로 이미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을 수도 있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원망과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37, 5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을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라. 7, 보라, 우리가 밭에서 단을 메고 있는데 보라, 내 단이 일어나서 똑바로 서 있느니라. 그리고 보라, 너희 단들이 그 주위에 모여서 내 단에게 절을 하였다. 8,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의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요셉은 방패에 곡식 뭉치인 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단은 똑바로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꿈의 요점을 바로 알아차리고 아, 네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긴장감은 점점 더 커지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요셉은 부모님도 자신에게 절하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가족 간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됩니다. 37, 17,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도단에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들이 떠났다 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18, 그들은 멀리서 그를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19,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꿈꾼 자가 여기 온다. 20, 이제 와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그를 삼켰다고 하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보리라 하고 말하였다. 방패에서 일하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요셉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7, 26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 피를 감추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27, 보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되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이니이다 하였다. 형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28,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그들은 요셉을 끌어올려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20세겔에 팔았다. 그들은 요셉을 이집으로 데려갔다. 유다가 얘들아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죽이면 안 돼요. 그는 우리 형제입니다. 대신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자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슬래시와 혈족에게 배신당하다니요.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외투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형들의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죄의 희생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고 가족 밖에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대였을 수도 있고, 방임이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 헤어졌을 수도 있고, 중독으로 고생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었을 수도 있는 등 그 원인이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상황이 나아지기도 전에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잘 지냅니다. 그는 성공하고 많은 일을 맡게 되죠. 하지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하지만 요셉은 도망쳐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은 옳은 일을 하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잘 지냅니다. 그는 성공하여 모든 죄수들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두 가지 꿈을 해석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 바로에게 말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요셉은 감옥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2년 후 보디발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언급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는 요셉을 승진시킵니다. 파라오의 말을 보세요. 41, 39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처럼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마흔 너는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모든 백성은 네가 명령하는 대로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한다. 오직 왕위에 관해서는 내가 너보다 크리라. 41 바로가 요셉에게 보라,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로 세웠다 하니 요셉이 말하였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죽게 되었는데 13년 후 이집트 전체에서 2인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성공 스토리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고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영업사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들은 매우 성공적이지만 과거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력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20년 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이 오래전에 망가진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에게 말한 대로 기근이 땅에 임합니다. 7년 동안 풍요로웠지만 그 후 7년 동안 기근이 왔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식량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기근이 왔을 때 그들이 식량을 구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42:3 요셉의 형제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형 베냐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그에게 해가 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오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형들은 이집트로 돌아오지만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은 베냐민까지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 요셉은 그 땅의 총독으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했다. 7.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지만 이방인인 척하며 거칠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8.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9. 그러자 그는 그들에 대한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파이야. 너희는 우리 땅이 무방비 상태인 곳을 보러 온 거야. 라고 말했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본 지 20년 만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20년 전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형제들은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는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야, 내 형 요셉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기억나? 화려한 코트와 함께 난 살아있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는 낯선 사람인 척하며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마흔둘, 열 아닙니다, 주님.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이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열한,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간첩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열두, 안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이 무방비 상태인 곳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열셋,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인 열두 형제입니다. 막내는 지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보디발은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요셉을 설득하려 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이 집에 돌아왔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마흔둘, 열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이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열다섯, 너희는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가 살아있는 한, 너희는 막내 동생이 이곳에 오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열여섯,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너희 말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도록 하라. 그렇지 않다면 바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여기서 요셉의 반응은 꽤 가혹한 것 같지 않나요? 7절은 그가 그들에게 거칠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여기서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게 이 시험의 요점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시험의 요점은 형들이 20년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들과 같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전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실제로 형 벤자민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동생에게 나쁜 짓을 한 건가요? 마흔둘, 스물하나 그러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우리는 우리 형제에 대하여 죄가 있으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간구할 때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스물둘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소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제 그의 피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스물셋,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물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데려다가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 한 나쁜 짓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반성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대화에서 약간의 책임 전가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요셉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0년이 지났고 지금은 이집트 전체에서 2인자가 되었지만 그 상처는 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상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이 부탁한 대로 합니다. 시므온을 제외한 모든 형제는 야곱에게 돌아가고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요셉은 그들을 다시 시험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 한 명인 유다가 형을 야곱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형벌을 받겠다고 제안합니다. 20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려 했던 바로 그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의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본 요셉은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45. 1.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두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을 때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둘 요셉은 큰 소리로 울어서 이집트 사람들도 듣고 바로의 집안 사람들도 들었다. 셋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모습에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다. 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하였다. 그러자 형들이 가까이 왔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애굽에 팔아넘긴 너희 형 요셉이다. 감격에 겨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죄책감으로 드러냅니다. 그는 온 집안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그들에게 복수를 시도할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요셉은 이 순간을 위해 조금이나마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했죠.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토록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오라고 하자 그는 그래, 내가 이집트에 팔아넘긴 나, 요셉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 시르브가 이집트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요셉의 감정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가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5절까지는요. 45. 다섯 너희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근심하거나 노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너희 앞에 보내셨느니라. 6. 이 땅에 기근이 2년 동안 있었고 아직 밭갈이도 추수도 하지 않는 5년이 남았느니라. 7.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남은 자를 보존하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리려고 나를 너희 앞에 보내셨느니라. 8.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화가 난 것을 알지만 그 순간을 이용해 하하 누가 위에 있는지 봐 라고 말하는 대신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야 했다면 그것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그는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나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셉은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지만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나쁜 일은 형들 때문에 일어났고 좋은 일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지 않나요? 그게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길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도 함께 하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서 그들과 합류하지만 얼마 후 죽고 50장으로 이어집니다. 15.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악을 갚을지도 모른다. 16.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7. 요셉에게 말하기를 당신 형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형들이 지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어낸 것 같아요.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메시지에는 두 번이나 형제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에도 형들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랬지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리를 놓아주었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58. 그의 형제들도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20. 너희는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사 많은 사람을 오늘과 같이 나 살게 하려 하셨다. 21.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먹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친절한 대접이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심이었어요.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을 다시 위로합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용서는 진심이었어요.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 분명 피해자였지만 남은 인생을 피해자 마인드로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힌 후 남은 여생을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이고 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그래, 넌 잘못했어. 내 형제는 잊어버려. 그들은 끔찍했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씁쓸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괴로움의 삶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요셉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없습니다. 그저 용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줄 테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용서의 그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수년 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위한 예고편, 즉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나쁜 일들을 생각할 때 요셉의 형들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달콤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고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용서를 베풀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독특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독특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모범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진실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과 그의 감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누군가 제게 말했듯이 그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중독이나 다른 파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쉽지 않고 피하는 것이 훨씬 쉽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 조언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1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기대가 큽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성경이 쓰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많았는데 저는 그 교육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여러분을 만나면 보통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 대해 묻지 않으세요. 대신 여러분은 어렸을 때 겪은 트라우마, 학대, 자살 충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저와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육체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적 치유는 평생 지속됩니다. 정서적 치유와 용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치유는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시간, 이것이 X요인입니다. 용서의 장소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저희도 모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시점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온 시점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10년째 되던 해? 저희도 모르죠. 다만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그는 시간에서 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팅을 하면 보통 아이들을 모아놓고 서로 사과하게 합니다. 가끔은 재미로 아이에게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답은 항상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저는 웃습니다.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면 교회에서 두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교회는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과와 용서가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처럼 말뿐인 것입니다. 부러진 팔이 치유되는데 약 8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상한 마음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신학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좋은 신학이 있었다는 말은 요셉이 신학서적을 200권이나 읽었다거나 화려한 어휘를 구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깊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은 아마도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뜻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뜻하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45장에서 형들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계속 믿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요셉이 추록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지막에 형들이 제외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믿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믿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50장은 요셉의 생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구절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다음 챕터가 어떤 모습일까요? 비통함과 증오로 가득 차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